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4월 30일 금요일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유명 유튜버가 마스크를 쓰는 대신에 그림으로 마스크를 입 주위에 그리고 마트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요. 그러자 당국이 이 마스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 유튜버와 동료인 남성을 추방할 거다라고 했다네요. 3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여성 유튜버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대신 파란 물감으로 마스크를 그리고 동료인 남성과 함께 마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이 마스크가 가짜인 걸 몰라요 하면서 길길대며 웃고 떠들고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말만 들어도 참 이 시국에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시죠. 공개된 이 한심한 영상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대만 출신인 한 남성은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여성은 러시아 시민이라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는데 남의 나라에서 특히나 무슨 민폐랍니까? 추방당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제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힘든 이 시국에 개념 없는 행동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까지 올리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오늘의 순위 뉴스 7 먼저 짚어보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현재 최악의 상태를 맡고 있는 인도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선제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 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세 가지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조만간 민간단체들의 대북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면 단체들이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마련한 인도주의 협력 품목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대북 반출 승인 재개 시점과 재개 시 우선으로 승인받게 될 품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며 북중 국경이 열린 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현재까지 총 2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15일까지 북한 주민 총 24,54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매주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9일에서 15일에도 총 71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1명은 독감과 유사한 질환이나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증을 앓는 환자였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성지 순례 행사에서 스탠드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통축제인 라그바오메르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당초 축제에 만 명이 모이는 것을 조건으로 행사를 허가했지만 650대의 버스를 동원해 모두 3만 명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현지시간 29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 경제 통상 분야 협력 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해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 올해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천 정리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가용한 조직을 총동원하면서 강바닥을 파내고 있으며 예. 일부 장비가 부족한 구간은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치산치수가 나라의 만년 대계 사업으로 정해졌다며 예. 지난해 홍수와 태풍 등에 의해 파괴된 곳을 정비 복구하는 일을 계획된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와 주민들의 재산, 생명, 토지를 보호하고 농사 피해를 줄여 알곡 증산하는 일이 근본 방도라는 방침이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는 홍수에 태풍까지 겹쳐서 주민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장마와 태풍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대거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농경지 풍수의 규모를 약 3만 9천 정보, 약 39제곱킬로미터로 집계를 했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수해 등으로 북한의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9.8%나 줄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피해 지역을 찾기도 했었고요. 예. 평양 시민과 군인들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는 등 당국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을 펼친 바 있죠. 이 수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올해는 미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을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강하천 정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소식통은 이번 사업은 행정적으로는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이 담당을 하고 중간 및 하부 집행 단위는 도시군인민위원회 국토부 국토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하부 동원 인력은 도시군 도로보수사업소, 도로보수대, 시설보수사업소, 시설보수대이고 강, 하천, 제방, 저수지, 호수, 해안 산골짝을 끼고 있는 담당 구역 해당 기관과 기업소가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 하천이나 제방마다 좀 담당하는 기관들이 혹시 있나 봐요?
네, 북한은 국가도로 전 구간은 물론이고 제방이나 호수, 강, 하천, 해안 방파제까지 기관, 공장기업소, 동인민반이 고정적으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각 기관 및 조직이 평소에 담당하고 있던 구역이 이번 강 하천 정리 사업에 포함이 되면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강바닥에 흙, 모래, 자갈들을 파내서 강 깊이를 더 깊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강폭의 양옆으로 제방, 뚝을 쌓는 돌축성 사업을 네. 새로 또는 정비,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기존 각도보다 경사가 낮게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해도 느슨한 경사 각도로 인해서 물이 빨리 넘치지 않도록 하는 공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돌과 돌 사이에 자갈을 박아놓고 축성을 했다면 시멘트 몰타를 넣어서 고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 정비 작업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번 강하천 정리 사업의 공사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북한 당국이 강하천 제방 공사뿐 아니라 다리, 도로 전체를 보수, 정비, 신축하는 공사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는 깟도, 불도젤, 박토 처리 차량 등의 연유를 공사를 맡은 기관 기업소, 공장, 단체들이 전적으로 100%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연유 부족으로 인해서 차나 중장비를 못 빌려 쓰는 단위들도 생겨나게 됐고요.
예.
이런 단위에서는 사람이 직접 강바닥에 흙이나 자갈, 모래, 마대를 어깨에 매서 나르는 작업을 하는 등 네. 현장의 고충이 좀 크다고 합니다.
네, 중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흙이나 자갈을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네, 힘이 없는 단위들은 네. 개미 역사를 하든가 아니면 1인당 연유를 5킬로씩 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미 역사는 기술과 장비 없이 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북한식 생산 건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00년에 5만 명의 돌격대원과 군인이 동원돼서 개통이 된 평양 남포간 고속도로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까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고
예.
이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은 노동력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 주민들은 디젤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은
네.
이 디젤료 3배를 내면 동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의 차등도 생길 수 있고 돈이 있는 기관 아닌 기관 간에도 격차가 좀 벌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너무 지나친 노동력 동원도 문제인데 또 있는 사람들만 편의를 봐주는 셈이 되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어쨌거나 올 여름 또 다가옵니다. 북한이고 한국이고 또 전 세계가 폭우와 태풍 같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청순하고 바른 이미지로 가장 안정감 있고 꾸준하게 사랑받는 한국의 걸그룹 중 하나. 오마이걸인데요. 엄청난 폭발력은 없어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노래 제목 참 재미나는데요. 자, 여기서 알러지는 알레르기를 말해요.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한테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노래 제목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는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요즘 인도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부터 총 정리해 주시죠.
예, 인도도 급하지만 일단 전 세계가 어떤지 보고 그다음 인도로 갑시다.
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억 5,021만 명입니다.
예.
사망자가 316만 명이에요. 아, 심각하죠.
네.
누적 확진자 상위 5개 나라를 살펴보면요. 1위는 뭐니 뭐니 미국입니다. 3,298만 명이고
네.
2위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인도 1,836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예.
3위가 브라질, 4위가 프랑스, 5위가 러시아 순입니다. 그런데 신규 네.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이렇게 되는데 신규로 막 어제부터 뭐 계속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 수는
네.
압도적인 1위가 인도예요.
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37만 네. 9,500명. 이 신규로 확진됐다는 거죠. 그다음 2위가 브라질 7만 7천 명, 3위가 미국 5만 6천 명.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순서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다른 나라에서 신규 확진되는 단위는 많아도 만 단위지만
예.
인도는 10만 단위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적 확진자는 물론이고 신규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도 압도적으로 인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1억 5천만 명이 넘는 전 세계 확진자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데 근데 뭐 실제로는 또 확진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도 왜 그러는 건지 참 힘들고 처참한 이 상황 특히 인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좀 걱정이 심한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인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25일 인도 현지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를 보도를 했는데
네.
최근 3일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3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네.
이에 따라서 또한 사망자도 나날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29일 하루만에만 네. 신규 확진자가 37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별로 보면 남부의 정보기술 중심 도시인 벵갈루루의 최근 확산세가 거세다고 합니다.
네.
벵갈루루 신규 확진자 수가 22,596명으로
네.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인구 2천만 명의 수도 뉴델리에서도 2만 명 이상의 이 새롭게 감염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사망자든 확진자든 현재 인도에서 집계된 통계가 좀 허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도의 코로나19 실제 누적 감염자 수가
예.
무려 놀라지 마세요. 5억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 정부 발표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현재 예, 약 1,760만 명이지만
예.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30배나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한참 전부터 인도의 의료진이나 과학자들이 열악한 인도의 의료시설 인프라, 검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통계 실제 수치와 엄청나게 괴리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해왔어요.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굉장히 비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하루에 200만 건의 검사를 하고 있지만 확진율이 약 15%이고
예.
델리 같은 대도시에는 3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검사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감염이 됐지만 검사를 못 받아서 집계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고 특히 혈청검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보유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네.
그러니까 30배나 많은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 수는 5억 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 5억 명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예.
인도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 아닌가요?
인도의 인구가 13억 9천만 명으로
예.
보니까 대략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환자 수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첫째, 무증상 환자가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예.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인도의 각 도시 주마다 집계 방식이 서로 다르고 집계
네.
자체도 허술하다. 세 번째는 시골 오지 지역까지 검사 장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인도의 시골 오지는요, 정글이에요. 못 들어가요. 차도 못 들어가고
네.
사람이 등짐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힘들죠. 또 환자 상당수가 병상 부족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는 경우
네.
많아서 제대로 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관련돼서 사망자는 이 사망자를 분류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집계 문제가 더욱 극심하다는 겁니다.
자, 병상도 부족하고 치료 장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야말로 이게 참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지에서는요. 네. 의료용 그 산소 공급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산소통 부족으로 여러 명이 산소통 하나를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의약품이 희귀해서 암거래까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환자 가족들이 병원 창고에 들어가서 산소통을 훔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몇 분 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급증에 따라서 기존 화장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터 등도 지금 네. 임시 화장터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자, 근데 작년만 해도 인도가 막 인류 면역 집단 형성의 시초다 막 이런 기대감에 들뜬 적이 있지 않았나요?
기억납니다. 이게 예. 작년 7월 달에 보도인데요. 인도의 뭄바이 빈민가가 예.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어요. 부자 동네가 아니라 네. 가난한.
맞아요. 예, 굉장히 빈민가가. 가난한. 예.
그래 기대도 많았었는데 네. 뭄바이 소재의 타타 기초 연구소와 시 당국이 그때 당시 6월에 빈민가 주민 6,936명을 대상으로 피 검사를 한 결과
네.
주민의 57%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또 빈민가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은 16%만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예. 있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인구의 약 60% 이상이 그 해당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졌을 때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확진자가 생겨도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상태죠. 이 조사가 그때 조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뭄바이 빈민가 주민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빈민가에 그토록 많은 주민이 예. 항체를 보유하게 된 건 역설적인 것인데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한 곳은 무려 80명이 공유할 정도로
예.
기본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그 지역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나 위생방역이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곳 빈민가들은 조사 당시 2020년 7월 들어서 신규 확진 사례가
네.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코로나19 비루스가 한번 쓱 하고 스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다 항체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인도 전체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 빈민 지역에서만 눈에 띄게 신규 감염 사례가 감소했고
네.
그 신규 격리시설 확립 등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집단 면역도 그때 그 지역에서 하나 요인으로 부상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인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힘들어졌을까요? 뭐 문제가 있었나요?
지난 1월 말에요.
예.
하루시 바르단이라는 인도 보건 장관이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도가 성공적으로 전염병을 억제했습니다.
1월에요.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2월 중순에 이를 신규 환자가 11,000명으로 줄어들었고 백신도 수출하고 있었어요.
네.
개발한 건 아니고
예.
하청받아서 제주에서 수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끝에 있다.
네.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아하. 거고 세계 최초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방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떤 도화선 같은 게 있었나요?
올 4월 초에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인 쿰부멜라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사람들이 그 갠지스강 같은 이런 성스럽다고
네.
여겨지는 강물에 몸을 씻거나 적시면서 속죄 의식을 벌이는
네.
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1월부터 그 쿰부멜라 축제에는 힌두교 성지 네 곳을 돌면서 12년마다 열린 인도 최대 축제고요. 이때 500만 명이 몰렸대요.
와,
마스크도 쓰지
대단하네요.
않고 거리 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 예. 않았죠. 또 2월에는 세계 축제
예.
칼라 세계 축제라고 불리는 홀리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가 코로나19 이전에는 그 활발하게 이런 예. 전국적인 축제를 벌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않았었다가 방역당국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 야 이겼다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축제. 확 몰려가지고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방심이 결국 문제였던 건데 그 축제들 이후에 실제로 인도의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군요.
그러니까 쿰부멜라 네. 축제나 이 홀리 축제가 코로나의 슈퍼전파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네.
게다가 인도에는 더 센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대요.
그래요.
우리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들었죠.
기존 바이러스에 하나의 변이 현상이 더 붙여진 건데
네.
여기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아,
3중으로. 뉴델리를 비롯해서 서부 마하라슈트라라든지 중부 차티스가르,
네.
동부 웨스트벵골 등 인도 전역에서 3중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미국발 변이의 L452R 돌연변이
예.
이, 하고 그 브라질발 변이의 E484Q
네.
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역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전파력이 높은 L452R과
네.
면역 반응을 회피하려는 E484Q에 한 가지 특성이 더 덧붙여지면은 전파력도 빨라 면역 반응도 회피해
네.
거기다가 또 어떤 특징도 또 나타나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자, 인구 대국이잖아요, 인도가. 여기서 이렇게 치명적이고 최악의 상태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세계적으로 다 번지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만큼 굉장히 전 세계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왁진, 백신 재료를 지원한다고요?
사실상 이건 네. 뭐 왁진 공급이죠.
예.
미국의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무상 제공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다 막 이랬었는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인도가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틀림없이 악영향을
그렇죠.
줄 거예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한다라고 하거든요. 인도에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으니까
예.
거기서 요청을 했어요. 하도 산소 발생기가 부족하니까 요청해서 우리 그 한국 당국도 지금 보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걸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한국의 방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하지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엮여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인구가 워낙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구보다 더 적은
네.
한 나라의 전체 인구. 그래서 이번 코로나 왁진의 국민 전체 우선 접종 시험 국가가 되기도 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왁진 접종 성과를 바탕으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다가서 있는
예.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 인구수가 적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이스라엘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 감염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벌써 나오죠.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있죠.
벗고 있는데
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침범하게 되면 또다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건 어느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 공동체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가능하고요.
예.
우리만 잘한다고 다 되는 일 아닙니다. 문 걸어 잠근다고 배제한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고요. 특히 K-방역으로 세계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은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우리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인도의 사례는 방심하는 순간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도 안 되게 확산될 수 있다.
예.
인도 당국도 몰랐었던 거였거든요. 참 예측을 못했던
예.
거죠. 우리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역습당한 거기 때문에 이 인도 사례는 진짜 경각심을 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좀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는 정말로 철저하게 마음과 힘을 좀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최근에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노래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두 사람의 미남 듀오로 2000년에 데뷔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UN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2005년인가 해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해에 발표한 노래 그녀에게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신세계로 함께합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신세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단언컨대 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환자들이 암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절망적인 순간을 사형선고 같다고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인 암은 그만큼 곧 죽음이다.
예.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진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세상이 곧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암은 사실 완치가 힘들고 치료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고 무섭게 하는 질병인데요. 이런 암이 쉽게 고쳐진다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요.
예.
이 암은 우리 몸속 어디에서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서 정상세포를 밀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암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급속도로 증식하는 암세포는 완전 사멸이 힘들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이하는 특징도 있어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암세포를 제거하려면 외과적인 수술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이 전이를 멈춰줄 항암제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연구진들이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치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어떤 항암제인가요?
네, 이 표적 항암제는요, 이 한국의 KBSI 바이오 융합연구부 이 방정규 유은경 박사 연구팀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등과의 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예.
표적 항암제란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약물을 말하는데요.
예.
말 그대로 딱 그 표적을 딱 정해서 항암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암의 성장과 발생에 관여하는 이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저해해서 암세포가 생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타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적고 그만큼 효과도 좋겠죠. 또 기존 항암제가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예.
이와 달리 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만을 목표로 설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용해서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세포들 중에서 암의 성장과 발생에 관여하는 세포 찾기까지는 사실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 어려운 일을 공동연구팀이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 부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두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결합 부위의 깊이도 얕아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그동안 난제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연구팀은 이 암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폴로유사인산화효소, 이게 PLK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폴로박스 도메인을 하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약물을 설계했고 예. 이 약물이 정확하게 두 단백질의 결합 부위만을 공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PLK1과 폴로박스 도메인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조금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PLK1은 이 세포의 유사분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 등 다양한 종의 암세포에서 이 PLK1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데
예.
이 PLK1이 과발현하면 비정상적인 중심체가 증폭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의 부적절한 분리가 발생해서 종양, 그러니까 네. 암에 걸리면 종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형성하게 된다고 하고요. 연구팀이 그래서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PLK1에서도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같은 연구는 1998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이경상 박사가 PLK1의 밑단에 위치한 그 폴로박스 도메인이라는 단백질이
예.
이게 약물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방정규 박사 연구팀은 이경상 박사 연구팀과 함께 2009년에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폴로박스 도메인에서도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을 발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표적항암제를 어떻게 투약하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 경구 투약이 가능한 형태로 항암제가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항암제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세포막 통과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펩타이드를 기반한 약물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들의 단점이 좀 세포 투과성이 현재 떨어진다는 게 문제여서 방 박사 연구팀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분자 화합물 약물 개발에 돌입을 했는데 개발한 항암제를 암에 걸린 실험 동물에 투여한 결과 암 억제 효과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형광 물질과 함께 주입을 했었는데
예.
그 결과 정확하게 암 부위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초기 암 진단도 가능하다.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이 약을 형광 물질과 함께 투약하면 어떤 세포가 암 세포인지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방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진행될 연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이 연구가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에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오래 걸렸네요.
네, 하지만 이게 참 애석하게도 아직 갈 길이 예. 좀 남았다고 합니다. 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보통 10에서 20년이 더 걸린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많은 실험들,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약물의 독성 실험, 임상 실험까지 거쳐야 할 이런 많은 관문들을 얼른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연구진이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서 이렇게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냈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인류를 위해서 좀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도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신세계 신기술 소식 함께했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만족해요? 이런 말 가끔 하시죠?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만족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많이, 많이 하면 만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니 많이 마 라고 하면 당신 만족하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네, 만족해요 하면 슈더 라고 간단히 대답하셔도 되고 똑같이 많이를 써서 워헌만이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족스럽지 않아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부정을 뜻하는 뿌를 써서 워뿌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만족해요? 니 마니마. 네, 만족해요. 워헌만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워뿌만이.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3도, 해산 2도, 강계 청진 5도, 사리원 7도, 신의주 해주 함흥 8도, 평양 개성 원산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10도, 청진 11도, 원산 12도, 평양 강계 함흥 13도, 사리원 해주 14도, 개성 15도, 신의주 1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4% 상승한 65.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 하락한 1,76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6.0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79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선제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 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세 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조만간 민간단체들의 대북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면 단체들이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마련한 인도주의 협력 품목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대북 반출 승인 재개 시점과 재개 시 우선으로 승인받게 될 품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며 북중 국경이 열린 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현재까지 총 2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15일까지 북한 주민 총 24,54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매주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9일에서 15일에도 총 71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1명은 독감과 유사한 질환이나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증을 앓는 환자였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성지순례 행사에서 스탠드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당초 축제에 만 명이 모이는 것을 조건으로 행사를 허가했지만 650대의 버스를 동원해 모두 3만 명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현지 시간 29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 경제 통상 분야 협력 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영국에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외로움 담당 부서의 장관이 다 있다고 해요. 그게 정말이야 싶겠지만 정말 공식적으로 그런 장관이 있대요. 상당히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희한한 장관직까지 만든 게 아닐까. 대체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생각 들죠. 뭐 요즘이야 정보통신과 각종 소통수단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고 커졌다고 하니까 그런 장관직이 생길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더 우울해질 테니까 전 세계에 이 외로움을 달래는 장관직이 생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방역과 면역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5월인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2013년에 데뷔한 한국의 2인조 남성 그룹, 길구 봉구라고 있는데 이름이 참 재밌죠? 길구와 봉구가 두 멤버의 본명들이래요. 자, 이 그룹도 꾸준히 사랑받는 실력파 그룹인데요. 길구 봉구가 2014년에 발표한 노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더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5월의 시작과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너를 기억하면서 괜찮아 넌 잘할 거야.